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연례 미국 인도 전략 경제 대화 참석차 30일 뉴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랜 기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케리 장관과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방문단을 이끌고 제2차 미국 인도 전략 대화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대화는 양국 간 안보와 경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지난달 이후 카슈미르 내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군과 충돌하면서 68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는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인도군이 실탄을 발사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카슈미르에서는 반군과 인도군의 전투가 시작된 1989년 이래 6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IT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감면세금 145억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일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현행 표준 법인세율은 12.5% 수준이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013년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2014년에는 0.005%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은 한 회사가 국가 세금 보조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플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아일랜드 측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을 방문한다고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30일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한 이른바 일본 러시아 관계 새로운 접근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지만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20년 전에 간첩 혐의로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가인 판판 길리스 씨의 남편은 30일 이같이 밝히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길리스 씨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됐고 지난달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란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 텍사스 출신 대학원생을 5년 만에 석방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란 데일리 신문은 대학원생 오미드 코카비 씨의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징역 10년의 남은 형량에 대해서는 조건부 자유 행사가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카비 씨는 지난 4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코카비 씨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적의 코카비 씨는 미텍사스 대학 물리학과에서 광학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은 29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배 중이던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돈 세탁과 군사기술 해외 불법 이전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세르게이 미로노프 씨는 지난 26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은 미로노프 씨의 경우 지난 5월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로노프 씨는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원은 법원의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로노프 씨를 추방하게 됩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제 사건, 말 그대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미해결 사건을 뜻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인데요. 연구 결과 최초의 인류로 일컬어지는 약 320만 년 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강가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흔히 루시라고 불리는 인류의 조상이 나무 등 높은 곳에서 추락해 골절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텍사스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요, 고대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루시의 화석을 토대로 뼈를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분석한 것인데요. 루시는 약 1m 정도의 키에 체중은 27kg 정도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 정도의 체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포식자를 피해서 나무 위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이죠. 이번 연구로 최초의 인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 풀리게 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1도, 신의주 15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17, 함흥 17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은 19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에드 시런의 노래입니다. 가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Fall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and I Two of our mind This love's one of a kind You and I We're drifting Over the edge And I will fall for you And I will fall for you
kisses on the cheeks. You and I will live dead over the edge. And I will fall for you. And I will fall for you. If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 정부가 오는 일요일 저장성 항저우에서 막을 올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참가 후 정상들의 중국행이 시작됐는데요.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고요. 최근 터키군이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족 민병대와 무력 충돌을 벌여서 피해가 잇따르자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나섰다는 소식. 그리고 인도에서 최하층민들이 불합리한 대우에 항의해서 한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제 열리는데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는 일요일부터 이틀간 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데요. 중국은 벌써 이 관련 행사 일정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중질서 향상 운동을 진행하는 등 이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춘 각국 정상들의 중국행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요일 개막이니까요. 아직 그 개막일까지는 며칠 남았는데 캐나다 총리가 조금 일찌감치 중국으로 향했군요.
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 G20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항저우로 가기에 앞서서 이 화요일 베이징에 먼저 들렸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후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관계 설정 수준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트리도 총리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서 트리도 총리의 중국 방문이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캐나다의 언론들은 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트리도 총리의 중국 방문을 다루고 있다고요?
네, 중국은 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데요. 지난 한 해 양국의 교역 규모만도 6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캐나다 신문과 방송들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이 캐나다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트리도 총리가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문제도 전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집안 대대로 이 중국과 아주 인연이 깊다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아버지 피에르 트리도 역시 두 차례나 캐나다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데요. 아버지 트리도 전 총리는 이 서방 국가 지도자 가운데서 이 손꼽히는 친중국파입니다. 총리 재임 당시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이 1970년에 중국과 전격 수교했고요. 또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마오쩌둥과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리도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 이 캐나다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예, 전임 스티븐 하퍼 총리 정부는 중국과 불편했습니다. 예,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서 중국 정부에 강한 반발을 산 적도 있고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줄기차게 비난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양국은 이 트리도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G20 정상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이번 G20에 맞춰서 홍보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주부터 이 다양한 G20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이 G20 국가들의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의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이 G20 국가 국민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그리고 독일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강으로 보는 이 주요 국가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라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상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G20 회원국의 정상들은 1년에 한 차례 모이고요.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올해 G20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이 항저우에서 있고요. G20 정상들이 전원 참석합니다. 이에 앞선 3일과 4일 이틀간은 같은 곳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데요. 경제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이 행사에 이미 전 세계에서 천여 명이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의제도 정해졌습니까?
예,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정상회의 관련 행사의 모든 일정은 이 G20 설립 목적에 맞게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외교나 안보 현안은 의제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구조개혁, 국제금융기구개혁, 반부패협력 관련 사안들이 이번 G20의 주요 의제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 전체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참석 지도자들 간의 개별 회담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수 있겠죠?
네, G20 일정을 전후로 해서 이 주요 참가국 지도자들 간의 개별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인데요. 특히 개막 전날인 3일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들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한 대북한 추가 제재 방안,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 한반도 현안과 세계 경제, 기후변화, 이란 핵합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이고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가 이웃나라 시리아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 전에 지상군을 파견했는데요. 쿠르드족 공격에 주력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 걸쳐서 자치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민병대 페슈메르가가 최근 ISIL 격퇴전에서 이 전과를 올리면서 시리아 내의 ISIL 전열이 흩어지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 ISIL을 물리치겠다면서 시리아에 파병한 터키 병력이 쿠르드와의 전투에 몰두하면서 하루 만에 이 쿠르드족 민간인 3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월요일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ISIL 작전에 집중하라고 터키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가 터키 측에 이 쿠르드족 공격을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해서 터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터키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회견 직후에 터키의 오메르 첼릭 유럽연합 담당 장관은 터키가 시리아에서 어떤 테러 조직과 싸울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면서 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터키군은 이 월요일부터는 이라크 쪽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네, 이 쿠르드족을 대하는 미국과 터키 간의 견해 차이가 눈에 띄는군요.
예, 시리아 내부의 쿠르드족 민병대인 이 페슈메르가는 ISIL 격퇴전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서방의 대 ISIL 전투에서 지상군 역할을 맡는 시리아 민주군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페슈메르가입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하면서 이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이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등지를 떠돌아다니는 소수민족인데요. 이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이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할 때마다 자국의 영토를 내줘야 할 것을 우려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 상황을 이 독립국가 건설의 기회로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ISIL 격퇴전에 적극 협력 중인데요. 하지만 터키 정부는 이 쿠르드족이 터키 내부의 반군과 연계해서 독립 기회를 노리는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군의 시리아 군사작전은 ISIL은 물론이고 쿠르드족을 함께 겨냥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사회적 하층민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죠.
네, 인도에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계급을 네 단계로 나눈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하지만 법으로 금지됐는데 여전히 관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 천민 계급, 이른바 이 불가촉 천민들이 최근 한 달째 인도의 주요 지역에서 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층민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이 천민 남성 4명이 우도시에 벗겨진 상태에서 나란히 쇠사슬로 자동차에 묶여서 여러 명으로부터 이 몽둥이, 쇠막대 등으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폭행을 가한 사람들이 상위 계급의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인터넷에 공개된 직후 전국의 천민 계급 시민들이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시위를 계기로 이 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가 인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언론에는 천민들의 억압된 삶을 들여다보는 기사가 줄을 이었는데요. 13살 소녀가 단지 사원의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가 하면 무술 경기에서 상위 계급을 이긴 천민이 공격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인도 국가범죄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천민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 살해된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가 인도에서 계급 차별을 없애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이라고 하죠.
네.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이 관습적인 계급 제도를 둘러싼 부조리를 바꿔줄 것으로 이 천민 출신의 인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천민 계급에 속한 작가 찬드라반 프라사드는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상위 계급에 종속된 상태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이런 관습을 따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면서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이번 대규모 시위가 인도 사회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도 인구 12억 명 가운데 이 카스트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천민 계급은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미국 두 개 주의 선거관리 전산망이 외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되는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외국 해커들이 미국의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 두 개 주의 선거 전산망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외국 해커들이 미국 내 두 개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을 공격했다면서 미국 전역의 선거관리들에게 보안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후 뉴스 보도에 따르면 FBI는 이번 해킹이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주라고 했는데 어떤 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FBI가 어느 주라고 확실히 밝히진 않았는데요. 야후 뉴스는 일리노이주와 애리조나주의 유권자 등록 전산망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개표 과정, 그러니까 표 집계와 관련한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해커들이 20만 명이 달하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빼앗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운영을 10일 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예. 자, 애리조나주의 경우는 어떤지요?
네, 애리조나주의 경우 해커들이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한 명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빼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애리조나 주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미 연방수사국이 해킹 사실을 알려왔고 그 배후가 러시아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애리조나 주는 관련 시스템을 일주일 동안 폐쇄했습니다.
네. 자, 해킹 배후가 러시아라면 이 러시아 정부가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행인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벌인 일인지 FBI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이 외국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에 침입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면서 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지요. 이 데비 워스먼 슐츠 당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자, 이 때문에 워스먼 슐츠 의장이 결국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해커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죠.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은 러시아 등 외국 세력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국 전산망에 침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미국 선거의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돼 있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선거도 이번에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2년인데요. 전체 의원 435명을 올해 새로 선출합니다. 임기가 6년인 연방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을 새로 뽑는데요. 자, 올해는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34명을 뽑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델라웨어와 인디애나, 미주리, 뉴햄피어 등 12개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자, 본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 8일에 실시됩니다만 이에 앞서서 주별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 선거를 치르는데요. 화요일 30일이 예비선거, 30일에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와 서남부 애리조나주입니다. 특히 이 두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명한 공화당 정치인 두 명이 화요일 이 재선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선거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애리조나주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공화당 예비선거 선거에 나섭니다.
네, 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그렇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역시 모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인물들인데요.
네.
자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정치인이고, 또 루비오 의원은 올해 경선에서 주류 공화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3위에 올랐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두 후보의 오늘 예비선거 전망은 어떤지요?
네, 먼저 플로리다주의 상황을 보면 오늘 공화당은 루비오 상원의원이 기업인 출신인 카를로스 버루프 후보를 누르고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올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원의원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나중에 주위의 권고에 따라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루비오 후보에게 재선 출마를 권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꼬마 마르코라고 부르면서 공격했는데요. 루비오 의원에게 재선에 나갈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루비오 의원 역시 경선 과정의 앙금을 뒤로하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예비선거는 손쉽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주셨는데, 이 본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산이 있을까요?
네, 다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앨런 그레이슨 하원 의원이 오늘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루비오 후보가 그레이슨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몇 퍼센트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루비오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애리조나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존 맥케인 현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 내 보수 진영이 지지를 받는 켈리 월드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맥케인 의원이 힘겨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IC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5% 대 29%로 맥케인 의원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월요일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맥케인 의원과 워드 후보 간의 격차가 3.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맥케인 의원은 오랜 정치 경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승리를 거둔다면 몇 선 의원이 되는 거죠?
네, 6선 의원이 됩니다. 1983년부터 4년 동안 하원의원 생활을 거쳐서 1987년부터 약 30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예비선거 전날인 월요일에 이 8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맥케인 의원의 도전자인 워드 후보는 올해 47살입니다.
네. 자, 두 후보 간의 나이 차이를 보니까 33살이나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 출신인 워드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나이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맥케인 후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워싱턴 정계에 몸담아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 민주당은 앤 커크패트릭 연방 하원의원을 상원의원 후보로 일치감치 확정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미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월요일 관련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만여 명으로 전해인 2014년에 비해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전이 많이 보강됐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닥치고 실업률이 높을 때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야간이나 주말에 차로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지리를 잘 모르는 장거리 여행길에 나서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과 부주의, 과속, 안전띠 미착용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이들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3%에서 많게는 9%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리에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행자도 있고요.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우선 보행자의 사망률 역시 급증했습니다. 약 5,400명으로 2014년 수치보다 9.5% 올랐고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약 820명으로 전해보다 무려 약 12% 상승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률 역시 5,000명에 가깝게 나타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은 거죠.
예, 지난주에 전국안전위원회가 각 주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자, 올해 6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19,0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2년 전에 비해선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외에 중상자도 220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북한에서도 최근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위 당 간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 교통사고 사망률 어떻게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방심하지 않고 음주나 과속 같은 교통사고 원인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란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 이후 100만 명이 교통사고로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는 125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골스보로의 노래입니다. Autumn of My Life, 내 생의 가을날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n the spring of my life, she came to me. She brought sunshine where winter winds had blown. Then I took her for my wife in the spring of my life, and she brought me a joy I'd never known. And the years they went by in the spring of my life, and in summer she blessed me with a child. Love continued to grow in the summer of my life, and in every morning sun I saw her smile. But in the autumn of my years, I noticed the tears,
and I knew that our life was in the past. Though I tried to pretend, I knew it was the end. For the autumn of my life had come at last. Now what do you say to a child of 10? How do you tell him his daddy's going away? Do I tell him that I reached the autumn of my life, and that he'll understand some winter's day? Now a rose can't be found on a snow-covered ground, and the sun cannot shine through cloudy skies. But I'm richer, you see, for the years she gave to me, and I'm content in the autumn of my lif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다음 달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정세와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보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이 기간 온통 중국으로 몰리게 될 텐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G20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20이 뭔가요?
G20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과 세계 정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모임입니다. G20은 보통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데요. 여기서 G는 영어 그룹의 머리글자고요. 숫자 20은 회원국 수를 의미합니다.
G20 회원국.
G20 국가는 흔히 G7이라고 하는 주요 선진 7개국과 12개의 신흥 경제국, 그리고 유럽연합 의장국 등 20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유럽연합은 순번제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그해 의장국이 이미 G20의 회원국일 경우 그해에는 19개의 나라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G20개국은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그룹은 호주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고요. 2그룹은 인도와 러시아, 남아공화국, 터키입니다. 3그룹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고요. 4그룹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5그룹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원국 가운데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가 그해 의장국이 돼서 정상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정상회의 개최국은 그해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들과 일정 등을 정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2016년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폐막식에서 한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내용 한국 YTN 방송 보도로 들으셨는데요.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G20의 설립 목적.
G20은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위기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요. 1999년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총회에 참가한 G7 재무장관들은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신흥 경제국들로 범위를 넓힌 G20이 창설됩니다. 첫 회의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는데요. G20 회의는 출범 초에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해서 세계 금융 안정 등 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 모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에 초청해서 국제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했습니다.
G20 속의 G7.
G20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선진 7개국 G7의 탄생은 1970년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오일 쇼크, 이른바 석유 파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석유 생산을 급격히 줄이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자 1975년 프랑스의 제안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6개국 정상이 프랑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게 시초입니다. 여기에 이듬해 미국의 제안으로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 체제가 구축됐고요. 냉전 종식 후에는 러시아가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다가 1998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G8 체제로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러시아를 정상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G20의 영향력.
현재 G20의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하면 무려 전 세계 85%에 달하고요. G20 국가들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G20이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겠습니다. G20 사무국은 따로 없고요. 의장국이 1년 동안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의 당시에 서울이나 파리에 상설 사무국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본과 이탈리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들로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제의 대부분이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주요 현안별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자국의 입장만 밝히는 모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2016 항저우 G20 정상회의
당시의看法和主张
중국 당국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의 한창입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를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을 구축하는 세계 경제로 정해놨습니다. 정치나 경제, 군사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건데요. 특히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급적 다루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주요 20개국 G2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fried, to be fried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fried. In today's conversation, Tony tells Arden that he is fried. Well, what does that mean, to be fried? We'll find out.
그럼 토니와 아든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본문에서 아든은 토니에게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우리 오늘 밤 저녁 먹으러 가는 거지? 라고 물으며 오늘 밤의 약속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토니는 You know what? 있잖아. Let's just stay at home and eat. 그냥 집에서 먹자 라고 하네요. 토니에게 아든과의 약속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어서 토니는 피곤한 목소리로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긴 하루를 보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I don't have any energy to go out. 그리고 난 외출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fried. Fried. F-R-I-E-D. To be fried입니다. Fried is the past tense for the word fry, F-R-Y. 네, fried는 fry, F-R-Y, fry의 과거형인데요. When something is fried, 무언가가 fried 될 때, it means that it has been cooked in hot oil. 그 의미는 뜨거운 기름으로 요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So for example, fried or scrambled eggs and toast are commonly served for breakfast here in America. But we can also use the word fried in a different way. 그러나 fried라는 단어를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요. When someone is very tired, exhausted, and mentally drained, 누군가 너무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진이 빠질 때, you can say that they are fried. 여러분은 they are frie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You look really tired today. 너 오늘 정말 피곤해 보여 라는 말에 Yes, I'm fried. 나 피곤해 죽겠어. Yesterday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어제 공부하느라고 밤샜거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fried. To be frie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fried. 녹초가 되다. 너무 피곤하다. To be exhausted and mentally drained. To be fried. 꼭 알아두세요.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중부 다르푸르 니에르테테에서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아직도 구금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구금에 크게 우려하며 수단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수단 정부에 대해 이 구금된 민간인들을 모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구금은 미국의 도널드 부스 수단 및 남수단 특사가 지난 7월 말 수단 북부와 중부 다르푸르 지방 그리고 소르토이와 니에르테트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뒤 이뤄졌습니다. 또 수감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특사와 만났던 많은 현지 주민들은 수단의 보안 관리들로부터 미국 특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수단 정부의 허가를 스스로 뒤집은 부정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수단 정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미국 특사의 방문과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지 민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 그 같은 접촉은 미국이 수단 정부와 또 야권 단체와 지도자들과 다르푸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수단이 전국적인 정치적 대화와 포용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수단 정부에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결사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적인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